이 시간 스트리밍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뒤에 커튼을 잠시만요. 밤이 되니까 뒷배경이 잘 안 보이지만 네, 7시 30분이 되었습니다.
7시 30분이 되었습니다.
네. 현재 13명 시청 중 네. 글쎄 많은 분이 입장해 주셨습니다. 그레스방님 반갑습니다. 강봉수님, 아무님 어서 오세요. 네, 현재 14명 시청 중. 원래 14명이면 방송을 시작해야 되는데 이틀 만에 하는 방송이라 뉴스가 좀 쌓였죠. 네. 첫 번째 곡지는 대통령 예산안 시정연설에 소란 피우는 국힘당. 양반들 참 대책이 없는 놈들이에요. 대책이 없는 사람들이야. 네, 권대섭님, 신동희님 어서 오세요. 이 양반들이 자기들이 왜 지지율이 떨어졌는지 아직 모르는 것 같아. 와, 덩신들 아니야. 자기들끼리 막 반성하고 이제부터는 제대로 하겠습니다 해놓고 황교안 때하고 뭐가 달라. 이런 식으로 하니까, 그리고 하는 짓도 조잡해. 일단 마스크는 까만 걸로 쓰고 또 몇 사람은 하얀 거 썼네. 까만 거 쓰면 다 까만 거 쓰지 뭐야. 하얀 것도 뭐냐고. 이게 나라냐. 나라가 왜 이래. 여기서 보면 목적이 없어요. 보면 뭐 문장이 좀 이상해. 나라가 어떻다고. 그냥 이 사람들이 이런 소리 하는 것은 뭔가 불만이 있는데 자기들도 그 불만을 말하기가 굉장히 이제 거북한 거예요. 그냥 아니 월북자가 대략 큰 소리 치는 게 이게 나라냐고. 내가 생각해도 이상해. 이게 나라냐고. 아니 야당이 이렇게 이상한 짓 하는 게 이게 나라냐고. 옛날 이회창이 반듯한 나라 만들겠다 그랬잖아. 이게 반듯한 나라냐고. 월북자가 큰 소리 치는 게 이게 말이 되냐고. 조중동이 개판 치는 게 이게 나라야. 태영호가 북한에서 성범죄 저질렀다는데 남한에 와서 금배지 달고 이게 나라냐고.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보자고요. 지금이 박근혜 정권인데 태영호 같은 사람이 민주당 국회의원 달고 금배지 달고 또 와있다고 해봐. 구속감이지. 아니 뭔가 이상해. 조중동이 이렇게 악을 쓰는데도 지지율이 안 떨어졌어. 이게 나라냐고. 내가 생각해도 뭔가, 이게 뭔가 나라가 뭔가 좀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그 원인은 전부 야당 잘못이야. 다시 말해서, 반듯한 나라를 만들려면, 이게 나라냐? 제대로 된 나라 만들자! 야당은 조지자! 지들이 그런 주장을 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야당이 깽판을 치는데도, 가만 놔두고, 이게 나라냐고! 이거는 뭐냐면, 이 여당 지지자들이 해야 될 말을 지들이 하고 있는 거야. 아니, 엊그제도 그 바이러스 백신에 문제가 있다고 알고 보니 자살이었어. 아니, 자기 자식이 자살했는데 부모가 자식의 자살을 못 말린 사람이 막 정부에다 항의를 하고 뭐 대통령한테 되더라고. 이게 나라냐고. 그러니까 뭔가 나라가 잘못되긴 잘못됐어. 근데 이게 바로 잡으려면 윤석열부터 조져야지. 윤석열이 검찰총장이 법무부 장관한테 되던데 가만 놔두니 이게 나라냐고. 뭔가 이상하긴 이상한데 그 원인 제공은 전부 지들이 한 거야. 지들이 깽판 쳐놓고 이게 나라냐. 환장할리죠. 환장할리. 적반하장 전략이. 산 떠넘으면 몽둥이 들고 막 왜 우리 산적을 지답하래. 너희들 빨리 날 지답해야지. 날 좁혀야지. 왜 나를 살려놓냐고. 막 옛날에 그 못된 젊은이가 아버지가 범죄를 저지르는 거 아버지가 혼내니까 이 젊은이가 아버지한테 대들면서 내가 아버지가 날 똑바로 안 가르쳐서 내가 어렸을 때 아버지가 날 맨날 매질해서 봐. 내가 범죄를 나쁜 길로 빠졌겠냐고. 내가 나쁜 짓을 해도 아버지가 단속을 안 하고 가만히 있어서 내가 나쁜 놈이 됐잖아. 이게 다 아버지 때문이야. 이런 말하고 똑같은 거야. 와. 집권 여당이 문재인 정부가 너무 잘하는 바람에 야당 지지율이 떨어졌으니까 책임져 뭐 이런 거야. 정상적인 국가면 여야의 지지율이 비슷해야지 야당 지지율이 폭락했으니까 이거 잘못됐어. 이거 바로 잡아야 돼. 문재인 때문이야. 왜 야당 지지율이 떨어졌냐고. 네가 정치를 너무 잘했어. 이렇게 됐잖아. 이렇게 막 적반하장 전략으로 나오는 거죠. 나라가 뭔가 좀 이상하기 이상해요. 집권 4년 차면 렘덕이 돼야 되는데 렘덕이 안 되는 것도 이상하고 목사, 검사, 의사, 판사가 다 난리를 쳐도 정권이 안 넘어가는 게 이상하고 까놓고 진실을 이야기하자고. 뭔가 이상하단 말이에요. 뭔가 이상해. 뭐가 잘못됐을까? 진중군한테 속아온 게 잘못됐지. 지들이 진중군한테 속아놓고 그걸 절대 말 못하나 쪽팔렸어. 이게 다 진중군한테 우리가 속았어 이렇게 된 거다 하고 조중동 믿다가 이렇게 됐다고 진실을 말하지 못한다는 거죠. 네. 최호반님, 박명희님, 김영태님, 최석규님, 이선님, 전인수님, 우주최강병구님 반갑습니다. 네, 현재 33명 시청 중 많이 입장해 주셨군요. 하여간 황당한 일. 근데 이런 식으로 유치한 초등학생 전략으로 나오면 뭐 일시적으로 극우 세력의 지지를 받을 수는 있겠지만 이거 오래 못 가요. 국민들이 우습게 본다고. 왜냐하면 그런 정도는 초등학생도 생각해. 아, 저 옛날에 많이 본 거 아니야. 뭐 새로운 거 참신한 거 들고 나와야지. 지겨워. 아유, 국민을 지겹게 하면 야당도 맛이 갑니다. 하여간 뭔가 이상하긴 이상해. 근데 그 이상한 원인 제공은 전부 야당이었고 야당을 때려잡아서 이게 나라냐 소리를 안 듣고 박살내야 돼요. 네. 다음 곡은 홍준표 국민의힘 초보 훈련병만으로 공성 개멸당하고 싶냐. 또 개소리를 하고 있네. 공성 대전을 할 때는 아군의 전력을 언제나 성을 지키는 적의 두 배로 세상에 두 배로 어떻게 성을 남다고 시켜. 10배래 10배. 최소가 3배고 보통 10배로 공격하는 거예요. 성 두 배로 성 포위하지도 못해. 왜냐면 성 안이 면적이 작고 성 밖은 면적이 넓기 때문에 두 배 가지고 성 포위도 제대로 안 됩니다. 두 배면 성 안에 있는 병사들이 성문 열고 기 나와요. 홍준표가 군대를 제대로 안 갔다 온 인간이지만 아무리 방위 출신이라 해도 이 정도로 무식하면 안 되죠. 방위망신이야, 방위망신. 전국의 방위들이 지금 분노하고 있어. 그러니까 갑자기 뭐 공성전 이야기 무슨 홍련감 게임하다가 잠꼬 대는 소리 하고 있는데 어휴 진짜 안심하게. 공성전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지들 야당이고 야당이 여당을 공격하고 있다 그러는 거야. 반대로 이야기해야죠. 여당이 야당을 조지고 야당은 힘겹게 이제 수비하면서 국민들에게 살려달라 이렇게 부탁해야지. 그게 정치지. 무력으로 하는 건 정치가 아니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야당 숫자가 많은 게 그게 정권 탈환에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홍준표는 야당이 여당이 두 배로 많아서 더블 소커라서 야당이 밀리고 있다 그런 소리 하는데 역사적으로 보면 야당이 숫자 많아서 이긴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숫자하고 별로 관계 없는 거야. 정권 넘어가려면 확 넘어가 버리는 거지. 숫자하고 무슨, 국회의원 숫자하고 무슨 상관 있어. 그래서 질 때는 오히려 확실하게 져버리는 게, 나중에 보면 유리해요. 뭐, 3당 야합 때도, 김영삼, 노태우, 김종필 셋이서 야합해서 그 배지 다 가져갔는데도 확 넘어갔죠.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 때도 열린 우리당 불과 40석 가지고 이겼어요. 숫자 필요 없어. 숫자가 무슨 의미가 있다고. 덩신 같은 소리 하는 거지. 오히려 그 적은 숫자로 정권에 얻어맞는 모습을 보여서 피해자가 되어서 국민의 그 동정심을 유발해서 국민들이 도와주시오. 이렇게 나가는 게 맞죠. 하여튼 멍찬 얘기. 네. 구호도 성의가 없고 게을러. 왜 구호라고 만들었냐고. 어휴. 이게 나라냐? 이건 내가 볼 때 이해창 때 들은 이야기 같은데 이해창 때 구호를 아주 써먹고 있어. 이제 국힘당 보좌관들은 월급 타먹을 자격도 없어. 예, 다음 꼭지는 보수 꼴통이 된 정의당. 정의당이 최근에 이제 우향우를 너무 많이 했죠. 뭐 김종철인지 뭐 이상한 아저씨가 정의당 대표가 된 것 같은데 이름도 제가 워낙 관심이 없어서 모르겠어요. 박종철인지 김종철인지 하여튼 뭐 인터뷰를 했던가 본데 제가 뭐 자세히 읽어보지도 않고 워낙 그 관심이 없기 때문에 한마디로 길바닥에 굴러다니는 동네 아저씨야. 이만큼도 생각이 없어. 전략도 없고 전술도 없고 의식도 없고 개념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전무야 전무. 생각이 있든지 개념이 있든지 의식이 있든지 신념이 있든지 용기가 있든지 배짱이 있든지 그중에 하나라도 있어야지. 한 개도 없어. 비서로 나와가지고 뭐 대표니까 인터뷰해 주시오. 아유 진짜. 기레기한테 키워달라 이렇게 연기면 안 돼요.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하여간 이 진보가 뭐냐. 변화에 대응하는 게 진보예요. 그냥 억지로 뭐 노동자 농민을 위하여 어쩌고저쩌고 그렇게 쓰는 건 초당수도 쓸 수 있는 거고 그런 건 내가 만들어 하루에 100개 만들어. 아유 그런 무슨 정책 이런 것은 하루에 100개도 만들 수 있는 거. 허경영이 더 잘해. 근데 알고 보니까 허경영이 옛날에 민중당 후보로 나온 적이 있어요. 알고 보니 허경영이 민중당 출신이야. 그래서 민중당 공약을 다 뺏겨간 것 같아. 그러니까 허경영 공약은 하루에 100개도 만들 수 있는 것이고 본질은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거예요. 환경 변화가 첫 번째 제1파로 고르바초프의 구소련 해체, 제2파로 고학력 세대의 전면 등장, 그리고 고졸 세력이 대졸 세력으로 세력이 바뀐 거죠. 다음 굴뚝 산업에서 IT 산업으로 산업의 산업 구조의 변화, 그다음에 후진국에서 선진국으로 국제적 위상의 변화 이렇게 그 큰 것만 잡아도 네 개가 변했어요. 이렇게 지각 변동이 일어난 거야. 판 구조가 변했어. 그런데 정의당은 이런 변화에 어떤 대응을 했냐? 아무 대응 안 했어. 구소련을 해체해도 정의당은 아무 생각이 없고 고학력 세대가 전면에 등장해도 아무 생각이 없고 꿀뚝산업에서 IT 산업으로 변해도 아무 생각이 없고 딴지일보가 막 김호준이 딴지일보 해도 정의당은 뭐 한 게 뭐 있어 팟캐스트를 했냐 지들 뭐 했냐 아무것도 안 했지 민주당도 별로 한 게 없지만 민주당은 그래도 자발적으로 그 네티즌들이 몸빵을 띄워주는 거고 정의당은 아무 생각이 없죠 어떤 환경 변화에 아무래도 대응하지. 이게 바로 보수라고. 정의당이 보수야. 변화 자체를 좋아하지 않아. 왜냐하면 엘리트 정당에 대해서 이 산업 현장에서 일어나는 변화 자체가 짜증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가난할 때는 제일 존경받는 직업이 대학교수예요, 대학교수. 그리고 미국 같으면 흑인이 출산한다면 뭐냐면 대학교수가 되거나 아니면 스포츠맨이 되는 것밖에 없어. 그 외에 뭐할 거야. 가끔 이제 가수가 되는 길이 조금 있고. 대학 교수 누구나 할 수 있어요. 흑인도 대학 교수는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제일 쉬운 게 진보가 제일 하기 쉬운 게 대학 교수라고. 그래서 이 산업 현장에서 실제로 일어난 변화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IT 산업이 생겨나도 그게 뭐지 하고 신경도 안 쓰고 우리나라 진보라는 사람들이 전혀 진보적이지 않아요. 가끔 진보적인 인간이 있다면 그것도 이제 문화계라든가 이런 데서 좀 나온 사람들이고 예술계 뭐 이런 데서 가끔 진보적인 생각이 조금 나오고 그 외에 대학 강남 좌파들은 아무 생각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노무현 대통령이 지갑 주우니까 아 나도 지갑은 주울 수 있는데 그러는데 이미 지갑은 맨 먼저 간 사람이 줍는 거야. 뒤에 온 사람 없어. 나도 노무현처럼 지갑 주울 수 있어 이 말은 뭐냐면 나도 피카소처럼 그림 그릴 수 있어 이 말이에요. 피카소 그림 뺏겨 그릴 수는 있지. 그러나 남이 안 그럴 때 그려야지. 물방울화가 점 하나 찍어서 수백억 번 이후환도 있고 물방울 그래서 김창렬인가 이름 까먹었는데 물방울만 그래서 수백억 번 살 뻔 있는데 아 물방울은 나도 그럴 수 있지 점 하나 찍어서 수백억 벌고 얼마 좋아 이후환 오늘 점 두 개 찍어볼까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점 찍으면 돼 그러나 그걸 맨 처음 하는 게 일관되게 하는 게 어려운 거예요. 아무도 안 할 때 하는 게 진짜지. 남 다 할 때 뒤늦게 하는 것은 안 쳐주는 거죠. 그래서 지갑 주는 게 따로 있는 게 아니고 변화를 맨 먼저 받아들이는 사람이 이, 뭐 지갑 주는 거예요. 저도 이, 옛날부터 이 인터넷에 글었을 때 지갑을 주어야지. 뭐 지갑이 없나? 좀 지갑 찾아보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여러 번 써먹었지만 태블릿이 처음 나올 때 제가 스티브 잡스가 이건희 호주머니에 200조 원을 넣어줬다 이런 얘기를 했는 게 지갑 주려고 한 거야. 아, 죽기 지갑이다 주라. 남이 죽기 전에 내가 먼저 주어야지. 그런 애견을 정치적 애견을 제가 여러 개 했어요. 한두 개 한 게 아니야. 왜 하냐? 지갑 주려고 한 거야. 그래서 제가 미래를 애견해서 맞춘 게 굉장히 많은데 제가 20년 전부터 한국이 세계 1위가 된다고 떠들었어요. 지갑 주려고 그랬지. 딱 보면 한국이 세계 최고의 경제 성장률을 갖고 있고 한국인들 딱 하는 거 보면 세계에서 제일 낮잖아. 그럼 20년 후에는 한국이 세계 최고가 되겠지. 전 지갑 줄 생각이 너무 많아가지고, 어릴 때는 제가 어른 되면, 지금 한 50대 되면 로버트가 막 길거리에 돌아다니고 하수구 청소는 로버트가 하고 막 그럴 줄 알았어요. 우리 지갑을 너무 성급하게 주웠어. 아직 죽을 때가 아닌데. 그래서 저는 어릴 때부터 지갑 줄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딱 살펴보고 어디 지갑이 없나, 눈먼 지갑 하나 걸려라 하고 딱 걸린 게, 아, 한국인들이 세계에서 제일 빠릿빠릿하다. 한국인들이 세계에서 제일 똑똑하다. 의사결정 속도가 빠르다. 그러므로 한국이 앞으로 세계 최고가 될 것이다 하고 30년 전에 이미 얘기를 한 거예요. 일단 지갑 주려고. 미리 짐발라놓는 거지. 짐 딱 올라놓고. 미리 찜해놔야지. 이건 내가 먼저 선점한 시장이니까 너희들 손대지 마. 한국이 뜰 거라고 내가 30년 전에 이미 예견했어 하고 이제 짐발라놓은 거예요. 지갑 줄 생각이 있어야 지갑을 주는 거예요. 근데 아무도 그렇게 못해요. 왜냐? 불이 깰까 봐. 그때 좌파들은 또 좌파의 어떤 강령이 있어요. 기본적으로 좌파들은 이렇게 해야 된다, 우파는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런 어떤 팀 플레이가 있는데 혼자 막 방방 뜨고 있으면 그 팀 분위기 깨니까 눈치 본다고 못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저는 눈치 볼 친구도 없고, 그래서 패거리도 없고, 그래서 혼자 이제 방방 뜨는 거죠. 외롭게 혼자 무소유 불처럼 외로운 길을 가는 거예요. 노무현 대통령이 그런 사람이에요. 지갑 주운 사람이에요. 다음은 배신자 김동연. 이 김종인 할배가 김동연 이 양반을 좀 삼고초려로 모시고 있다 그러는데, 김종인이 막 찾아오니까 흥분해서, 야, 나도 지금 대선 후보로 되는가? 내가 갑자기 막, 다산 유배지에 갔다는 거야. 와, 이거 완전히 손학규 행동 아니야. 그래봤자 손학규지. 그 손학규가 그렇게 부럽냐. 와, 하여튼 학자, 관료, 뭐 농객 이런 사람 다 배신해요. 딱 배신하게 생긴 사람이 있어. 딱 봐도, 아, 저 인간은 배신할 것이다. 100% 배신해. 뭐, 김동연이 아직 배신을 안 했는데, 지금 배신할, 조짐이 보이고 있다. 방귀가 잦으면 똥이 나온다. 지금 방귀가 잦은 상태예요. 아직 배신을 안 했어요. 그래서 제가 배신을 못하게 하려고 미리 초를 치는 거예요. 내가 배신할 거지, 배신할 거지 하면, 안 해! 그런다고. 그래서, 이건 배신하지 말라고 하는 얘기지. 아직 배신 안 했어요. 근데 조짐이 있어. 보통 이런 포지션에 있는 사람이 배신하더라고요. 김병준, 뭐, 뭔가 이, 우파, 좌파, 양쪽의 지지를 받고서 중도 입장에서 내가 하면 나는 중도적이니까 이쪽 저쪽 사람 다 따라오지 않을까 이런 이 망상에 빠진 사람이 있어요. 일단 김병준 같은 사람이 난 노무현하고도 친했고 박근혜하고 친했고 이쪽 저쪽 다 친하니까 내가 대선 후보로 나왔으면 노무현 지지자 찍어주고 박근혜 지지자 찍고 다 찍어주지 않을까. 야, 이거 너무 좋아. 하고 이 자뻥에 빠진 그런 이 판타지 찍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있어. 양다리 걸치고 막. 근데 정치라는 게 초딩 장난이 아니잖아요. 살벌한 전쟁터에서 그런 어린애 행동하면 곤란하죠. 맞아주고 양쪽에서 공격당하는 거라고. 그래. 다음 곡지는 스티브 잡스가 된 이건희. 이건 별 끝은 아닌데, 한 2015년에 그 스티브 잡스의 마지막 유언하러, 말도 안 되는 엉터리 이제 유언장, 뭐 내용은 건강이 최고야. 뭐 이런 내용인데. 이번에 또 비슷한 게 나왔어요. 이건이, 이건 1년 전부터 나온 얘기인데, 이건이 죽기 전에 이미 이제 나온 얘기인데, 다 필요 없고 건강이 최고야. 이건이가 죽기 전에 그런 얘기를 했다는데, 그 내용은 볼거 없고, 제가 내용을 이야기하려는 게 아니고, 사람들 온데 잘 낚인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 조금만 읽어보면 가짜라는 걸 알 수 있죠. 뭐 욕심 많은 늙은이 이렇게 써놨는데, 이건이가 절대 자기를 그렇게 표현 안 하죠. 그 딱 봐도 이거는 제3자가 본 제3자의 시선이다. 3인칭 시점으로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시점이 1인칭이 아니야. 그러니까 초당수에 봐도 이거 1인칭이 아닌데. 이 제3자가 썼다. 이게 표시가 문장 자체에 표시가 나. 근데 이게 그냥 가짜라고만 비판한 사람이 많지. 그, 여기 시점 자체가 3인칭이다는 그걸 이야기한 사람 별로 없어. 하여튼 그, 내용은 이제 변두리 식당 같은 데 보면 그 무슨 말한 종이에다가 주인장이 매직펜으로 인생은 뭐 건강이 최고야 뭐 이렇게 쭉 끄적끄려 놓은 게 있어요. 저는 그런 식당에는 두 번다시 안 갑니다. 왜냐면 주인장이 바보 같은 얘기를 써놓은 것은 자기 그 식당 찾아온 손님을 바보 취급하는 거예요. 아마 자기는 이제 아마추어 시인으로 막 등단해보고 싶었겠지. 이것도 시 비슷하게 막 한 줄 써보고 싶었겠지. 인생이 이런 거야. 뭐 젊었을 때 건강을 챙겨야지. 나이 들어서, 젊었을 때 효도해야지. 나이 들어서 부모 돌아가시면 후회해봤자 소용없네. 이런 거 써라. 그 너무 쪽팔리잖아. 와, 그걸 보면, 내가 그걸 읽어보면 내가 주인장이라고 쓰고 손님들이 이걸 읽었다 하면 부끄러워서 얼굴을 들 수가 없어. 아, 이거 창피해, 창피해, 창피해. 그런 창피한 걸 식당에다 써붙잖아. 와. 그런 사람 많아요. 수준 떨어진 식당 가면 어떤 게 있냐면 꼭 이런 유리병에다가 뭐 인삼, 당귀 뭐 이런 그 약초 비슷한 걸 넣어놔요. 그 소주 부어놓은 거야. 그건 나는 바보입니다. 이렇게 써붙여놓은 거예요. 그 더 한심한 건 괴목 뭐 이런 거. 썩은 나뭇가지 이런 거 식당 구석에다 이렇게. 아유, 그거는 뭐 시골에서 그냥 그 뭐 산채 비빔밥 뭐 해서 테마로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그것도 뭐 잘 해놓으면 괜찮은 경우가 있어요. 근데 제가 볼 때 90%는 쓰레기다. 꼴 보기 싫다. 좀 근사하게 우아하게 세련되게 살자고요. 너무 그 이문열이 한복 입은 것처럼 으아, 사흘 전에 먹은 밥이 너무 얼그레. 이문열 한복 입은 한복도 아니죠. 그 한복 아니야. 단추, 원래 한복에 단추 없어요. 단추 있는 한복은 이 흥선대원군이 청나라에 잡혀갔을 때 입고 온 마괴라는 건데, 마괴. 홍마괴, 청마괴 이런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만주족 여진족 옷이야. 그러니까 이분은 여진족 옷을 입고 한옥에 여진족처럼 앉아있는 거야. 와,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무슨 여진족이냐? 청나라에서 마고자를 입고 와서, 그 마고자는 우리나라 옷도 아니에요.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진짜. 어휴, 씨. 하여튼, 그런 너무 촌스러운 짓은 하지 말자. 뭐, 하여튼,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고. 하여튼, 그, 좀 고상하게, 세련되게, 이런 센스가 있게, 감각 있게, 이런 게 근사한 짓이어야지, 좀 뭐, 유치찬란하게, 저질 행동, 그건 부끄러운 거예요. 근데 왜 이게 문제냐면 이런 쪽으로 가면 국가 전체가 그렇게 다운돼 버려요. 현대차가 왜 안 팔리냐면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모든 분야에서 다 1위예요. 뭐 우주항공 빼놓고 컴퓨터 빼놓고 거의 대부분 분야에서 조선이라든가 뭐 이런 거 거의 다 한 번씩 1위를 했는데 1위를 못한 게 현대자동차라고. 왜 자동차는 1위를 못하냐? 왜 도요타를 따라잡지 못하냐? 그 하층 회사들 자체가 질이 낮아요. 왜냐하면 정주영이가 자기 친척, 친구, 사돈, 팔촌 다 끌어다 야, 너 놀면 뭐해? 기계 몇 대 빼줄 테니까 하청이 나라고 이렇게 해서 시킨 거예요. 그래서 그 이명박이 그 형님 그 누굽니까? 그 양반도 뭐 그 경주에서 이상 공장 하나 하고 있잖아. 현대 계열 부품 회사, 하청 회사 이런 회사들이 다 그 정주영 정씨 집안 문중 사람 친척 사돈 팔촌 노조 출신 뭐 이런 사람들이야. 다 인맥으로 연결된 사람이라고. 그런 사람들에게 경쟁도 없이 그냥 나한테 매달리지 말고 귀찮게 하지 말고 그냥 공장이네. 정주영한테 와서 형님 돈 좀 꺼주세요. 그럼 야 너 귀찮게 하지 말고 공장이네. 이렇게 해서 하다 보니까 품질이 엉망인 거예요. 그래서 노조가 파업하면 기계 몇 대 빼줄 테니까 하청 업체나 차려. 이런 식으로 달래서 문제를 해결하고 그러다 보니까 품질이 점점 나빠져서 최악이 된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국가 전체가 느슨해지는 거예요. 이문열처럼 막 한복도 아니고 이상한 복장 옷을 입고 있는데도 지적한 사람이 한 명도 없어. 왜 그걸 아무도 지적을 안 하는 거야? 그게 한복이냐고. 지적을 해야 돼. 도대체 근본 없는 이상한 옷을 입고 와가지고 우리나라 사람도 아니고 여진족도 아니고 욕을 해야 돼. 그래야 사람들이 정신 차리지. 제가 뭐 백종원의 그 골목 지도를 많이 본 건 아닌데 그 장사 안 되는 집은 기본이 안 돼 있어요. 일단 밥이 맛없어. 밥만 잘 지어도 청소만 깔끔하게 해도 이 고객들에게 인사만 잘해도 기본 손님 옵니다. 어떤 식당이 망하고 있다면 기본이 안 된 거야. 일단 밥이 맛없는 거야. 그리고 성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뭐냐면 기본이 안 돼 있다는 것은 고객을 무시하는 것이고 그럼 고객이 기분 나쁜 거예요. 그래서 안 오르지. 그래서 기본만 되면 일단 기본적으로 손님 옵니다. 그래서 열심히 하는데도 왜 식당에 손님 안 올까? 이 거짓말을 열심히 안 하고 있어요. 백종원이 이거 식당 골목 식당 보면 알아. 그거 다 보면 일단 청소 안 해놨어. 청소도 안 하고 식당 한다는 게 말이 되냐고. 기본이 안 되는 거예요. 독일이 선진국이고 우리나라 후진국이면 딱 하나예요. 독일은 이 품질 개선을 열심히 해가지고 일단 볼베어링을 깐다면 불량품이 0.0001까지 잡아내는 건 독일이고 0.00 됐으니까 이건 막 대충 넣어주자. 이게 한국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은 볼베어링을 깎는데 기술은 한국이나 독일이나 똑같아. 단 독일은 품질 검사를 엄격하게 하고 그 때문에 가격이 비싸지. 한국은 가격을 깎아주는 대신 품질을 좀 느슨하게 한다고. 그 차이야. 그럼 왜 그렇게 하냐. 그 다 그 정시 문중 사람들이 봉건 그 도제식으로 하고 있으니까 조선시대 방식으로 하고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국가 전체적으로 좀 미리 기본을 지키자. 제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딱 봐도 거짓말이잖아. 이건희 유언 개소리하고 있네. 이런 것을 사람들이 속아 넘어간다는 것은 일단 이 속는 사람도 좀 문제가 있어요. 기본이 안 돼 있는 국가 전체적으로 기본이 안 돼 있어. 원리 원칙 이런 거 좀 지키고 이 월북자가 막 대통령한테 큰 소리 치고 이런 게 기본이 안 된 거지. 자식이 자살했는데 막 국가한테 독감 백신 오염됐다고 거짓말하고 막 이렇게 이건 잘못된 거예요. 네, 부의 대물림을 채팅창에 부의 대물림을 옹호하는 사람들이 재벌이 한국에만 있다는 건 거짓말이라고 하죠. 네, 재벌이 사실 한국에만 있어요. 다른 나라 없어. 왜냐하면 재벌이라는 것은 계열사를 여러 개 늘리는 거예요. 왜 계열사 자꾸 늘리냐면 투자할 데가 없어서 그런 거야. 왜 투자할 데가 없냐면 기술이 없어서 그런 거야. 다시 말해서 기술이 없는 상태에서 회사를 계속 팽창시키면 그게 재벌인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같은 데는 재벌이 생기기 어려워요, 구조적으로. 왜냐하면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경쟁에 살아남기 위해서는 투자를 좀 늘려야지 계열사를 차릴 수가 없어. 근데 우리나라가 이 재벌이 생긴 것은 뭐냐면 기업 숫자가 절대적으로 적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기업할 놈이 없어. 그래서 박정희가 불러놓고, 야, 인마, 너희들 뭐해? 기업해! 자기 이제 군대에서 부하들 다 불러놓고, 야, 김대위, 이대위, 박대위 다 쫄타 한 번씩 가서, 너 빨리 나가서 기업해! 박대준, 너 빨리 가서 포천을 만들어! 이런 식으로 막 시킨 거예요. 그래서, 기업해야 되나? 근데 뭐하지? 안 팔려. 그러면 계열사라도 만들고, 안 팔려. 계열사만 쭉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여기 한국에만 있는 특이현상입니다. 그래서 재벌이 있는 나라가 몇 나라가 안 되는데 일본하고 한국 이런 몇몇 나라가 재벌이 있는데 그 재벌이 있는 것은 아주 특수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후진국에서 단번에 선진국으로 가야 되는데 기업을 할 사람 자체가 없으니까 강제로 기업해 너 기업해 이렇게 시켜서 재벌이 생긴 거죠. 그러니까 외국에서는 우리나라하고 재벌하고 조금 이제 대기업이지 재벌이 아니에요. 물론 재벌 같은 게 좀 있긴 있는데 어디에만 있냐 인도 뭐 이런 데 있어요. 인도는 왜 재벌이냐면, 인도는 첨단 기술이 없으니까, 이 만만한 게 뭐 서비스업, 호텔 장사, 물 장사, 편의점, 롯데가 하는 짓이 딱 보면 그 인도 재벌이 하는 짓이야. 그러니까 첨단 기술이 없으면 재벌을 하게 돼 있어요. 주로 부동산 갖고 뭐 하다 보면 재벌이 되는 거지. 그래서 재벌은 그 전 세계적으로 보편적인 현상이 아니고 후진국에만 있는 특수 현상이다. 그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우리나라 재벌이 욕먹는 게 재벌은 자기 실력으로 큰 게 아니고 박정희가 키운 거죠. 그래서 욕을 먹는 거죠. 그런데 삼성은 재벌치고는 용하게 이 첨단 위치까지 올라간 거예요. 다른 나라에 잘 없어. 일본하고 한국에만 있어요. 다른 나라는 인도 재벌 가보면 막 전 부동산 장사하고 있고 뭐 백화점 장사, 호텔 장사 이런 거 하고 있어. 그 첨단 기술이 아니잖아. 네, 다음 곡지는 똥이 된 강준만. 이 양반이 무슨 책을 하나 썼는지 갑자기 오랜만에 간만에 뉴스에 한번 나왔어요. 진중근은 맨날 뉴스에 나오는데 이 양반도 이제 야 진중근만 뉴스에 나오나 나도 뉴스 한 꼭지 싫어져 하고 막 인터뷰를 요청했는지 그러니까 이 양반도 옛날에 날아다니던 시절이 있었죠. 한때 이 양반 팬들이 강준만 세력이 엄청났어요. 막 군단급으로 존재했어. 강준만 군단 다 해체되었는데 지금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 양반이 망한 이유가 딴지일보 때문에 망한 거예요. 김어준 때문에 망했어. 그러니까 인물과 사상은 종이 책자고 딴지일보는 인터넷인데 2D가 3D를 못 이기고 종이신문이 인터넷을 못 이기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보면 강준만이 왜 저렇게 몰락해버렸을까? 왜 바보가 되어버렸을까? 지식인들의 그 농객들의 운명이에요, 운명. 그게 안 돼, 안 돼. 과대평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유시민도 그렇고, 강준만도 그렇고, 진중권도 그렇고, 농객치고, 농객 행동을 해서 뒤끝이 좋은 경우를 제가 못 봤어요. 꼭 이상한 쪽으로 가. 국회의원 중에도 꼭 농객처럼 하는 사람이 몇 명 있어, 제가 봤을 때. 그런 사람 제가 봤을 때 결과가 안 좋다. 큰 인물 되기는 글렀다. 어떻게, 꼭 안민석 보고 하는 얘기는 아니고, 꼭, 한마디 토달고 싶어가지고 깜짝 대는 인간이 몇 명 있어. 그 사람 못 커요. 그러니까 강준만이 크지 못한 이유가 뭐냐면 세계를 바라보는 시선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전라도, 경상도 이런 얘기만 하고 있었다는 거죠. 이미 그 룰이 바뀌고 지각 변동이 일어나서 고르바초프가 소련을 해체하고 IT 산업이 뜨고 이렇게 변화가 일어났는데 그 변화에 대한 얘기 하나도 없어. 저 30년 전부터 한국이 앞으로 뭐 이렇게 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강준만 그 얘기 안 했잖아. 김대중 대통령이 항상 하는 얘기지만 정치인은 앞을 내다봐야 돼요. 미래를 예측을 해야 돼요. 김대중 대통령이 뜬 것은 박정희가 총통이 될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해서 그 예언이 맞았어. 그랬던 거야. 그걸 예언을 해야 되는데 미래를 봐야 되는데 강준만은 미래를 안 보는 거예요. 농객병에 걸려서 그런 거예요. 환경 변화를 따라가야 돼요. 그리고 IT 산업이라든가 이런 산업 구조의 변화에 굉장히 예민해야 돼요. 요즘 유튜브가 뜨는데 아 유튜브가 뜨는구나 하고 이제 관심을 가져야지. 유튜브 그거 해봤자 뭐 이렇게 냉소적으로 생각하면 진중권 꼴 나는 거야. 그래서 자기가 진보라고 생각하면 이런 환경 변화를 긍정적으로 생각해야 돼요. 계절이 바뀌면 가을이 오면 아 가을이 오는구나 낙엽이 단풍이 물들겠지 하고 좋아야지. 아, 가을이 오면 또 한 해가 가는구나 이렇게 가을이 와봤자 겨울이 오지 이렇게 이제 냉소적으로 생각하면 안 되고 겨울이 오면 또 아 흰눈이 오겠지 하고 막 저렇게 그 변화를 맞이해야지. 아 그래봤자 겨울 되면 낮이 맞출지 뭐가 좋냐 이렇게 비웃고 그렇게 하면 친구가 떠나요. 그건 잘못된 행동이다. 긍정적으로 바라보자. 이런 얘기고. 다음 곡기는 유럽이 망가진 이유. 유럽은 개인주의 때문에 망가졌다고 이제, 언론이 떠들고 있는데, 전혀, 전혀. 개인주의 때문에 망가진 게 아니고, 부족주의 때문에 망가진 거예요. 개인주의가 유럽이 발달했는 거 맞아요. 근데 요즘 10대, 20대들도 개인주의가 굉장히 발달했어요. 우리 때하고 다르다고. 개인주의라는 게 뭐냐, 패거리가 없어진 거예요. 우리 때만 해도 왕따가 없었어. 누군가 왕따 시키려면 걔 형이 와가지고 좁혀낸다니까. 쟤를 왕따 시키자면 걔 형, 삼촌, 사촌, 오촌 다 불러와. 왕따 시키는 게 불가능했죠. 형, 동생, 삼촌, 사촌, 친구 다 있기 때문에. 근데 우리 때는 형, 동생, 친구, 삼촌, 사촌 이런 이제 패거리에 어울려 다녔는데 요즘은 그게 없다는 거죠. 그냥 혼자 있다 보니까 개인주의가 된 거죠. 유럽의 개인주의가 아니고 제가 볼 때는 부족주의다. 부족주의라는 건 뭐냐면 낯선 사람 만날 때는 일단 이제 신고식을 한번 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타자다. 제가 어디서 왔지? 집시냐? 제가 유태인이냐? 제가 어디서 온 놈이야? 제가 아일랜드에서 온 놈이냐? 뭐 이런 식으로 약간 삐딱하게 보는 거예요. 이렇게 경계를 하고 신고식을 하고 우리 편이 되는 절차가 굉장히 복잡해. 원래 그 촌놈들 다 그래. 고졸하고 대졸 차이인데 제가 옛날부터 고졸파와 대졸파 뭐 이렇게 비유를 이야기하는데 고졸파들은 항상 그 낯선 사람을 보면 한 따까리 해야 돼. 그냥 안 넘어가. 신고식을 하든지 주먹질을 하든지 한바탕 하고 그다음에 이제 어깨동무하고 막술 먹고 그래 우리는 친구야. 오늘부터 우리 싸우지 말자. 우리는 친구야. 이거 한바탕 해야 돼요. 근데 대졸들은 그런 거안 해. 대졸들은 그냥 뭐 안녕하세요 그러고 그냥 같이 있고 그냥 근데 친해지지도 않고 돈도 안 꿔주고 같이 술도 안 먹어. 그게 대졸이야. 고졸들은 주먹질 한번 하고, 술 한번 먹고, 돈 꿔주고, 그러다 다시 너왜돈안 갚아? 또 주먹질 한번 하고, 다시 우리는 친구야! 하고 막, 어리 지켜! 그러고, 그렇게 한바탕씩 한다고. 그게 고졸이야. 그러니까 친구가 되는 절차가 복잡한 게이 부족주의고, 그런 절차를 생략하고, 그냥, 우리나라는 굉장히 빨리 같은 패거리에 속하는데, 다른 나라는 우리나라처럼 빨리 안 친해져요. 왜냐하면 중국이라면 저 사천성에 온놈 믿을 수 없어. 뭐 이런 지역주의가 있어. 우리나라 지역주의 10배, 10배야. 운남성에서 온 애들, 귀주성에서 온 애들 절대 못 믿지. 귀주성 애들은 다 도둑놈들이라더만, 뭐 운남성 애들은 다 뭐라더만, 이런 뒷이야기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서로 경계하는 게. 그래서 관시에 들어가야 그 그때부터 이제 진솔하게 흉검을 터놓고 이야기를 할 수 있고, 관시에 들어가지 않으면 절대 그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중국 짤이라고 그러죠. 짤 돌아다니는 거 보면 살벌해. 중국 교실에서는 막 교사를 막 개패드패드라고. 근데 아무도 안 말려. 한 시간 동안 손 들고 있으라고 시켰다고 교사를 그냥 벽돌로 막 찍어버린 거야, 학생이. 근데 아무도 말린 사람이 없어. 그런 짤이 한두 개 돌아다니는 게 아니야. 아주 살벌해. 그래서 한국인들이 의사결정을 잘하고 의사결정 속도가 빨라요. 다른 나라는 어떻게든 애를 먹여. 애를 먹일 수 있는 최대한 애를 먹여. 일단 알바들은 침을 뱉다. 팍! 팁을 주는지 보는 거지. 팁을 안 주면 침을 팍! 뱉어버려도. 공무원들은 나 해서 민원을 처리를 안 하고 이러고 있어. 계속 이제 커피를 마시면서 잡담을 하면서 민원인들 대기시키는 거야. 3시간씩 대기하게 만든다고. 애를 먹여. 어떻게든 애를 먹여서 고분고분하게 만든 다음에 갑질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게 선진국이라고. 왜 그러냐. 유교 교육을 안 받아서 그런 거예요. 근데 사람 애 먹이는 데는, 유럽인들이 소질이 있다. 근데 원래 그게 인간의 본능이에요. 인간이 원래 그렇게 한다고. 개도 유기견하고 그 집에서 처음부터 키운 개하고 큰 차이가 있어요. 유기견은 절대 그 쉽게 주인을 안 받아들여요. 올리버 쌤이 키우는 개 두 마리인데 하나는 새끼 때 입양했고 하나는 좀 늦게 입양했어요. 근데 좀 늦게 입양한 개는 아직도 올리버 쌤을 경계하고 고양이하고도 안 친하고, 먼저 입양한 개하고 조금 이제 커서 입양한 개하고 확실하게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유럽인들하고 한국인 차이가 그거야.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 서른 살 될 때까지 엄마가 품 안에서 마마보이로 키우잖아. 그러다 보니까 그 타자라고 경계하는 그런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근데 유럽은 옛날 같은 경우는 미국 같은 그 대공황 시대는 5살짜리 꼬맹이도 구두 닦이 했어. 그러니까 미국이 선진국인데 그때 미국 대공황 시대는 미국의 5살짜리 꼬맹이도 길거리에서 신문 팔고 구두 닦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럼 5살짜리 꼬맹이가 신문 팔이하고 구두 닦이 하면 외부인은 무조건 경계하는 거예요. 일단 제거로 간주하고 소매치기 할 생각하고 신문 파는 척 하다가 지갑을 서리할까 뭐 이런 연구만 한다고. 원래 그렇게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인간의 본능이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 그래서 역설적으로 이 한국인들을 또 애를 먹일 사람은 좀 애를 먹여야 돼요. 태영호 같이 한국인 덜 된 놈들은 애를 좀 먹여야 돼요. 그럼 조선족들도 이 한국이 되는 게 쉬운 게 아니다 하는 걸 좀 학습을 시켜야 돼요. 그냥 한국에 오면 한국이다 이게 아니고 한국 역사라든가 문화 전통을 좀 존중해야 돼요. 그 교육을 시켜서 한국인으로 만들어야 될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냥 저절로 되겠지 저절로 안 돼. 교육을 해서 되는 거예요. 네. 다음 꼭지는 바보들의 삽질. 이게 뭐냐면 그 아까 얘기했듯이 김창렬 화백 물방울 화가 문자에 맺힌 물방울 45년 뭐 르피가로서 천자문까지 중앙일보 기사인데 이걸 왜 이야기했냐면 제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그림이라는 것은 의미를 배제하는 건데 자꾸 의미를 찾고 있어. 물방울에 무슨 의미가 있어? 그냥 물방울인데. 참, 물방울은 물방울이지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 피카소 그림에서 막 의미를 찾고 있는 거 의미 없어. 피카소는 그냥 마티스를 뺏긴 거라고. 마티스는 색깔을 세 개로 줄여버렸어. 색을 해체해버렸다고. 그래서 마티스 형님이 색을 해체해버렸고 난 뭘 해체하지? 마티스 형님은 2D로 2D로 가니까 난 3D로 가야 되겠다. 자기는 나는 입체를 해체해버리자. 마티스 형님이 이미 색을 해체해버렸으니까 나도 할 게 없으니까 입체라도 하고 막 해체해버린 거야. 그러니까 피카소 그림이 무슨 의미가 있는 게 아니고 그냥 마티스를 뺏긴 거야. 대칭이 있는 거죠. 그래서 흑과 백의 대칭, 명과 암의 대칭, 경과 중의 대칭, 그림과 공간의 대칭, 작품과 관객의 대칭, 작가와 평론가의 대칭, 화단과 시장의 대칭, 자본과의 대칭, 인간과 자연의 대칭, 손님과 주인의 대칭, 공간과 사람의 대칭, 이런 대칭을 계속 만들어가는 그림이에요. 그중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손님과 주인의 대칭이라고. 벽에 그림을 왜 그려놨어요? 일단 뭐 화려한 그림을 딱 그러면 손님이 딱 보고 이 새끼 주인장 이 새끼 돌았나? 나 겁주려고 저거 그려놨나? 그런다고. 아까 그때 괴목 이런 거 갖다 놓으면 날 무시하나? 날 촌놈 취급해서 저 어디 썩은 나무 떡에 갖다 놓고 어휴 어떻고 뭐 인생론 뭐 해서 인생이 뭐 어릴 때 효도해야 되고 뭐 건강해야 되고 이런 개떡 같은 소리 써놓으면 아 주인장이 나를 완전히 초등학생으로 취급하고 저런 걸 그려놨나 이렇게 날 무시하나 이렇게 생각한다고. 그럼 주인 입장에서 굉장히 곤란하지. 야 고전 명화를 그려놓으면 또 흉을 보고 초등학생 그림 그려놓으면 또 흉을 보고 비싼 그림 그려놓으면 비싸다고 흉 보고 자기 딸내미 그림 그려놓으면 또 손님을 가고 놀려고 하냐 이렇게 비웃을 거냐. 그럼 도대체 어떤 그림을 그려놔야 손님이 입을 꽉 다물고 아무 말도 안 할까. 손님을 한 방에 제압해버리는 그 그림은 어떤 그림일까. 그 그림 있다면 내가 100억에 살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피카소 그림을 딱 그려놨던 사람들이 아무 말도 안 해. 그때부터 조용해졌어. 좋군요. 그림이 좋아. 더 이상 말을 안 하는 거야. 손님을 한 방에 잠재워버리는 게 점 하나 딱 찍어놔. 이호환 화백. 손님 무슨 말을 하겠어. 점 하나밖에 없는데. 점 하나밖에 없는데. 아, 그림이 참 예쁘군요. 이런 말을 못한다고 쪽팔려. 개망신이지. 어디가 예쁜데 하고 물어보면 어쩔 거야. 점 하나로 완전히 손님을 제압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물방울 그림을 딱 그려놓으면 그 조명이 착 있잖아요. 물방울이 아니고 그냥 조명이에요, 조명. 맹과 암의 대비지. 보면 그것이 결국 손님과 주인의 대칭 관계를 은유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그림을 딱 보면 그래서 아, 주인장이 좀 뭔가 생각이 있는 분이구만. 나를 존중해서 저게 저런 그림을 그려놨구만. 무슨 그림인지 모르겠지만 뭔가 있어 보이네 하고 이제 닥치는 거죠. 그리고 자기도 몰래 그 그림을 쌓아. 아, 내가 요즘 잘 나가는 아부개집에 갔더니 이완 화백 그림을 그려놨는데 나도 뭐점 찍어놓은 그림 하나 구할 수 없나 하고 이제 또 산다고. 그런 거지. 그래서 예술의 본질이 뭐냐면 손님이 자기 집에 찾아왔을 때 처음에 어색하잖아요. 굉장히 5분 동안 굉장히 어색해. 화장실이 어딘지도 모르겠고 소파에 탁 앉으면 그 소파 비싼 건데 구멍 내지 않게 조심해서 앉아라 그럴 것 같고 청바지에 떼묻었는데 막 음식 흘리고 막 그러면 주인한테 야단 맞을까 그런 눈치를 보는 거예요. 그때 어색하지 않게 서먹서먹하지 않게 편안하게 해주는 게 좋은 그림이라는 거지. 그렇다고 해서 아까 했듯이 무슨 괴목 갖다 놓고 막 이상한 거 갖다 놓으면 그 주인을 무시하는 거, 손님을 무시하는 거고 좀 격조가 있고 근사하고 우아하고 세련되고 고상하고 그러면서도 이 자연스러운 것 그러면 모든 것이 심플해야 돼요. 미니멀리즘으로 가야 돼요. 그래야 번잡하지 않기 때문에 아 이게 손님을 존중하는구나 하고 느껴. 그래서 스티브 잡스의 미니멀리즘이 인기가 있는 이유는 그게 손님을 존중하는 느낌이 딱 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막그 번쩍번쩍한 거막 그거는 트럼프 집에는 막 거실 전체를 황금으로 도배해놨다는 거예요. 이건 손님 기죽이려는 거기 때문에 손님을 무시하는 행동이죠. 딱 보면 아 졸부 저 트럼프 자식이 손님을 겁주려고 겁칠 해놨나. 집에 다 금칠해 놨으면 손님이, 야, 이거 금 맞나? 하고 자꾸 긁어본다고. 그럼, 야, 너 그거 금 도둑질 해 가냐? 이럴 거 아니야. 그래서 손을 대야 될지 만져야 될지, 이렇게 손딱 대면, 야, 너 손에 금 묻혀 가냐? 금 훔쳐가려고 지금 만졌지? 이럴 거 아니야. 그래서 손님이 쫄아가지고 벽에 손을 못 대. 어디 앉아야 될지 모르는 거야. 이게 손님 겁주려고 하는 행동이죠. 그래서 웅장하고 화려하고 그런 그림은 21세기에 맞는 그림이 아니고 주로 이제 뭐 종교 행사라든가 한 사람이 지배자가 여러 사람을 겁줄 때 제압할 때 쓰는 거고 요즘은 이 21세기에 맞는 그림은 손님과 주인이 1대1로 흉 허물 없이 터놓고 대화할 수 있는 그런 편안한 분위기를 만들어 주었는데 현대의 그림이 점점 그런 쪽으로 가는 이유가 그 그림이 편안하게 느껴져서 그런 거예요. 불편하면 그 그림을 안 사줘. 다음 곡지는 노무현의 위대한 이유. 노무현주의 쭉 이야기했는데 노무현이 위대한 이유는 그렇게 아니고 그냥 지갑을 주었기 때문에 위대하다. 지갑을 아무나 주는 게 아니고 맨 앞에 간 사람이 죽는다는 거예요. 라이트 형제가 비행기를 발명했을 때 미국 사람들이 다 시큰둥했어요. 사실 엄밀하게 말하면 라이트엔자 발명한 것도 아니고, 라이트엔자 처음으로 그게 이제 쓸모있는 비행기를 발명한 거죠. 그 예전부터 비행기 발명한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야. 수십 명이 발명했어. 연에다가 못 하다라는 그게 비행기지 뭐. 누가 못하냐고. 초당수도 만들 수 있어. 그냥 그다란 연에다가 못할 그다란 거나 달아. 근데 왜 이제 라이트 형제한테 뺏겼냐면, 몇 번 잘 날다가도 한 번 바람 불어서 돌풍에 추락해버리면 죽어버려요. 그 라이트 형제는 형제가 두 명이야. 두 명이기 때문에 잘 안 죽어. 형도 있고 동생도 있고 교도로 타는데 한 명이 밑에서 지켜준다고. 그러다 보니까 안 죽었지. 라이트 형제도 여러 번 사고 나서 죽을 뻔했어요. 그냥 비행기가 잘 날아가다 돌풍에 말리면 수직까지 추락해버려요. 그래서 라이트 형제가 비행기를 발명한 게 아니고 끝까지 살아남았다. 안 죽었다. 그 과정에 조종수를 발명한 거예요. 그래서 비행기를 처음 타는 사람은 비행기를 만들 수가 있는데 조종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라이트 형제도 여러 번 비행기 꼴 박아가지고 그 팔다리 다 부러지고 결국 죽었지만 그 과정에서 비행기 조종수를 발명해서 다시 말해서 조종할 수 있는 비행기를 만들었다는 거죠. 근데 이게 라이트 형제가 비행기를 만드는데 미국 사람이 시큰둥하게 지금 뭐하러 만들었냐고 그러고 비웃고 있으니까 라이트 형제가 프랑스에 갔는데 프랑스 사람들이 대환영을 하는 거예요. 왜 프랑스 사람은 라이트 형제를 환영할까? 독일하고 전쟁하니까 그렇지. 독일을 이기려면 비행기에 포탄 싣고 가서 독일을 던져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프랑스에서 라이트 형제를 대환영하니까 미국이 압도하라 싶어가지고 자기들도 뒤늦게 라이트 형제를 인정하고 막 환영식 한다 그러고 막 난리 쳤다는 거 아니야. 이런 식이죠. 그래서 지갑이 떨어져 있어도 보통 사람은 그 지갑을 안 주워가요. 그래서 노면이 지갑 주는데 아무나 주울 수 있는 지갑이 아니라는 거죠. 방시혁도 그냥 지갑을 주는 거예요. 뭐냐면 연예계를 딱 보니까 다 좀 IQ가 떨어진 인간들이 모여가지고 그냥 끼만 있는 인간들이 맨날 클럽에서 놀면서 밑에 있는 사람들 연습생을 쥐어짜기만 하고 뭐 제대로 안 하는 거야. 제대로 하면 되는데 왜 안 하지?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희도 마찬가지인데 이건희는 돈독이 올라서 늙으니까 돈 욕심으로 사업을 한 게 아니고 달리는 말에서 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길이 있는데 길을 가면 되는데 아무도 안 가는 거죠. 그 길을 가기가 진짜 어렵다는 거죠. 미야모토 무사시 오륜서에 나오는 얘기인데 한자되는 폭이 30cm 길이 있어요. 그 길이 한 50m 있다고 치고 그 길을 갈 수 있냐? 갈 수 있죠. 그냥 가면 되잖아. 30cm 폭을 누가 못 가. 그런데 그 30cm 길이 100m 공중에 있다면 갈 수 있냐? 못 가죠. 왜 못 가냐? 길만 보면 되는데 주변을 보니까 못 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지갑이 있으면 주면 되는데 주변 사람을 본다고. 남들은 안 주는데. 전 지갑 주려고 이제 30년 전부터 앞으로 대한민국이 떤다, 막 대한민국 세계 1위가 된다고 떠들었고 다른 사람 지갑 주울 생각이 없기 때문에 그냥 그런 말 하면 다른 사람 비웃는다고. 너 왜 그래? 너 미쳤니? 너 돌았니? 그런다고. 남들을 하고 맞춰주다 보면 그런 얘기 못하죠. 노무현 대통령은 왜 그럼 지금 지갑을 주냐? 그건 친구가 별로 없었어. 제가 노무현 대통령을 좀 가슴 아프게 생각한 게 뭐냐면 그 젊었을 때 변호사가 됐을 때 사진 찍은 걸 보면 변호사 아마 연수원인가 뭐 그런데 혼자 잠바를 입고 있어요. 다른 사람 다 양복 입고 있는데 노무현 혼자 잠바 입고 있어. 거기서 계급 차이가 나버린 거야. 잠바 입은 사람하고 양복 잡순 사람은 다른 계급, 다른 사회에 속한 사람이야. 잠바 입어본 사람이 알아요. 왜 노무현 대통령 혼자 잠바 입고 있냐고. 거기서 뭔가 세상과 틀어진 거예요. 그래서 외로운 길을 간 거야. 어차피 나는 저 사람들하고 어울릴 수가 없다.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은 나는 쟤들이 안 끼워주니까 돈이나 벌어야 되겠다. 그래서 그 돈 버는 변호사 했다는 거예요. 판사도 싫고 그냥 난 돈이나 벌어야 되겠다 하고 이제 돈 벌다가 보니까 문재인을 만나서 그때부터 이제 그러니까 노무현 지갑을 주는 게 아니고 문재인을 주는 거예요. 이게 웬 행제냐, 웬 떡이냐 하고 문재인이 딱 오니까 낼름 주어간 거죠. 여러분도 문재인을 주었다면 노무현처럼 합니다. 왜 다른 사람은 가만히 있는데 노무현을 혼자 이기신다 하고 그럴까? 문재인을 주었거든. 여러분 문재인을 못 주었잖아. 그래서 문재인 주는 사람은 노무현이 된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구조론 또 제가 지갑을 주운 건데 누구든지 구조론적인 사유를 할 수가 있어요. 그냥 하면 돼. 그럼 저는 구조론적인 생각을 했는데 왜 남들은 안 했을까? 구조론이 별 게 아니고 수평적으로 연결시키는 거예요. 다른 사람 수직적으로 나하고 연결시킨다고. 그때 어떤 사람이 TV를 보고 어제 뭐 월드컵이 어째서 어떻게 생각하고 나하고 묻는다고. 근데 내가 우리 집에 TV가 없다 이 말을 못하는 거야. 개망신이니까. 너희 집이 거지냐? 너 아버지 뭐 하냐? 너 아버지 직업이 뭐야? 어, 너는 왜, 어떻게, 얼마나 가난하길래 집에 TV도 없냐? 이 말, 이렇게 물어보면 곤란하잖아. 그래서 제가 구조론을 하게 된 게 말하자면 그런 이유예요. 그래서 나하고 대상과 1대1로 매치시키는 그런 사유를 하면 안 돼. 말을, 말조심을 해야 된다고. 이 옷 어때? 그러면, 아, 나 그, 그런 옷 입어본 적이 없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지. 왜 못 입어봤는데? 너 빤스도 안 입고 다니냐? 제가 이 중학생 때까지 빤스를 속내일을 안 입고 다녔어요. 왜냐면 없어. 왜냐면 내가 입은 모든 옷은 돈 주고 산 옷이 아니야. 어머니가 어디서 얻어온 옷이에요. 그래서 돈 주고 시장에서 산 옷을 입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사람이 이 난닝구 빤스라 그러죠. 속옷을 입고 다녀야 된다는 걸 몰랐어. 러닝 팬티 이런 걸 속옷을 입어야 된다는 그 자체를 몰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다른 사람하고 똑같이 생각하면 제가 가난하다는 걸 들키는 거예요. 야, 너는 얼마나 가난하길래 교복도 없어가지고 다른 사람이 이춘복 교복을 입고 있냐? 다른 사람 다 교복을 이제 양복점에서 교복집에서 맞추는데 저 혼자 한두의 선배도 아니고 굉장히 한 10년 좀 된 낡은 오래된 선배가 입던 낡은 옷을 교복을 입고 다니니까 물어보면 창피하잖아요. 그래서 객관적으로 말하는 훈련이 돼 있었던 거죠. 그냥 안 들키려고. 그거 똑같은 거예요. 외로운 길을 가다 보면 지갑을 죽게 되는 거야. 예를 들면 조선족이라면 축구를 보고 있는데 조선족 손흥민을 막 칭찬하면 중국인이 비난할 거 아니야. 우리 애를 칭찬해야지. 왜 손흥민을 응원하냐고. 우리 애 놔두고 손흥민이냐 그러더라고. 그럼 또 이제 손흥민을 응원 안 하고 있으면 한국인이 또 야 너 조선족이라고 중국 응원하냐 그러고 이쪽 에 맞추면 저쪽에서 틀고 저쪽에 맞추면 이쪽이 틀고 그럼 어떻게 되냐. 손흥민하고 케인은 뭔가 궁합이 맞네. 뭐 이런 식으로 말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말해야 되는 거예요. 주관적으로 말하면 들킨다고. 신분을 들키는 거예요. 그래서 지갑 주는 게 따로 있는 게 아니고 맨 앞에 간 사람이 환경 변화를 받아들이면 그게 지갑을 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기가 진짜 힘들어요. 힘들어. 우리가 쉬울 것 같지만 그래도 로또를 산다고 치고 6개의 숫자를 맞추면 돼. 근데 1, 2, 3, 4, 5, 6을 사거나 뭐 13, 21, 37, 25, 44를 사거나 똑같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대부분 99%는 1, 2, 3, 4, 5, 6이 당첨될 확률은 굉장히 없다고 생각해요. 그냥 아무 숫자가, 불특정한 숫자가 당첨될 확률이 더 높다고 생각해요. 근데 학교 다닐 때 다 배웠잖아. 산수시간 다 배웠다고. 확률은 똑같아. 어떤 숫자도 확률은 똑같다고. 1, 2, 3, 4, 5, 6을 사건, 그냥 무의미한 어떤 숫자를 사건 확률 차이는 전혀 없어요. 근데 실제 현장에서 그런 어떤 경우를 딱 만나면 대부분 보면 이쪽으로 쏠립니다. 그러니까 1, 2, 3, 4, 5, 6을 살 사람은 제가 봤을 때 거의 없어. 물론 이제 복권 같은 경우는 이제 수학 시간에 공부를 해서 알지만 그 비슷한 현장의 어떤 상황에서 대부분은 자기가 경험한 걸 따라가요. 근데 1, 2, 3, 4, 5, 6은 지금까지 당첨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 로또가 우리나라에 판매되고 난 이후 1, 2, 3, 4, 5, 6이 당첨된 적이 있냐? 없죠. 그렇지만 13, 21, 28, 33, 44, 45 당첨된 적이 있냐? 이건 모르죠. 이건 모른다고. 1, 2, 3, 4, 5, 6이 당첨된 적이 없다는 건100% 확실해. 왜냐하면 당첨된 적이 있다면 뉴스에 나왔을 거니까. 1, 2, 3, 4, 5, 6 비슷한 것도 당첨된 적이 있어요. 11, 22, 33, 44, 뭐 이런 것도, 이런 숫자 당첨된 적이 있어요. 만약 그런 숫자가 당첨되면 신문에 나와.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의미 있어 보이는 숫자는 한 번도 당첨된 적이 없고 전부 의미 없는 숫자만 당첨돼서 그러니까 그냥 의미 없는 쪽을 선택하는 거예요. 자, 경험이 그렇게 만든다는 거죠. 인간이 논리적인 사고를 거의 못 해요. 대부분 99.9% 비논리적인 사고를 해요. 그냥 단순하게 이 1 더하기 1은 2 하면 되는데 그1 더하기 1은 2를 할수 있는 사람이 100명에 한 명, 1000명에 한 명도 안 돼요. 그걸 하는 사람이 지갑을 주는 거예요. 지갑이 있으면 딱 주면 돼. 근데 그걸 못 준다고. 그냥 경험에서 찾으려고 하기 때문에. 일단 구소련이 해체됐다. 갑자기 IT 산업이 뜬다. 갑자기 처음으로 태블릿이라는 게 나타났다. 이거는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성적으로 판단하면 돼요. 그럼 제가 하이퍼루프는 절대로 안 된다고 얘기했죠. 근데 이걸 과감하게 이야기한 사람이 한 명도 없어. 저 말고 하이퍼루프 그거 안 돼라고 말한 사람 잘 없어. 최근에 좀 있더라고. 그냥 테스 그 일론 머스크를 존경하기 때문에 일론 머스크 하면 다 맞는 말이지, 이렇게 생각된다고. 그러니까 냉정하게 객관적으로 보면 하이퍼루프는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냉정하게 객관적으로 생각하는 사람 자체가 없어. 대부분 일론 머스크 형님 하는데 일론 머스크 다 맞는 말이지,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경험을 따라간다고. 그게 경험이야. 하이퍼루프 안 된다는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없죠. 그러니까 인간들이 객관적으로 생각을 안 해요. 그냥 객관적으로 생각하면 돼. 그냥 지갑 주우면 돼. 지갑은 항상 처음과는 낯선 상황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어떤 거냐면, 일제강점기 개화기 때 그 일본들이 유럽에 가서 그냥 아무 책이나 하나 번역하면 무조건 그 분야의 태두가 되고 존경받는 스승이 되고 막 위인이 되는 거예요. 교과서 이름이 나오는 거야. 진중권도 미학 오디세라고 책 한 권 써서 유명해졌는데, 그냥 미학이라는 게 우리나라에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너희들 미학이라고 들어봤니? 뭐, 이렇게 책만 독일 책 적당히 뺏기고 프랑스 책 적당히 뺏겨가지고, 출판사에 던져주면 돼. 얼마나 쉬워. 그냥 번역만 하면 그 분야의 태도가 되는 거야. 그게 지갑 줍는 거지. 그러니까 맨 처음, 맨 앞에 가는 사람은 그냥 저지르기만 하면 돼. 그러니까 인터넷 신문이 전혀 없을 때 김호준이 딴지일보를 만들어 버렸다고. 아무도 안 할 때 그냥 하면 돼. 김호준이 딴지일보 이렇게 만든다 저렇게 생각 없어. 그냥 한 거야.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질러버리는 거라고. 김호준도 어떻게 보면 지갑을 주운 거죠. 그냥 그 인터넷 신문이라는 것 자체가 없었으니까, 맨 처음 했으니까 땅 짚고 헤엄치기죠. 그걸 할 수 있는 사람이 실제로는 굉장히 드물다. 그런데 이게. 그래서 코르테스가 아즈텍을 멸망시키고 황금을 챙겼는데, 아즈텍 사람들은 그 케찰스의 깃을 최고의 보물이라고 생각하고 비치석, 터키석, 옥돌 이런 걸 좋아하지, 금은 그냥 별로, 금 그게 뭐냐, 별 거냐 이렇게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거예요. 금을 달라고 그럴까? 금을 왜 달라고 그러지? 금은 그냥 신전에 장식하는 건데, 태양신은 금, 달의 신은 은 이렇게 정해져 있다고. 갑자기 뭐 태양신한테 홀렸나 막 이렇게 생각한다고. 근데 원주민들이 아무리 옥돌이 좋은 거예요, 비치석이 최고의 보물이에요, 이래도 코르테스가 안 넘어가지. 왜냐? 이방인이니까. 이방인의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저는 이방인이기 때문에, 원래부터 저는 초등학생 때부터 애들하고 안 친했어요. 뭐 놀이하면 다 못했어. 무슨 놀이를 해도 제가 다 못했어. 그래서 짤짤을 해도 못하고, 구슬치기를 해도 못하고, 비석치기를 해도 못하고, 모든 놀이에서 제가 다 못하기 때문에 애들하고 안 친했어. 노래도 못 부르고 춤도 못 추고. 그래서 안 친하다 보니까 이방인의 자세로 남들이 안 가는 길을 간 거죠. 그래서 이방인의 자세를 가져야 지갑을 줄 수 있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네. 시간이 오늘 좀 많이 지났는데, 마지막으로 지갑을 줘야 천자다. 같이 했던 얘기인데. 피카소는 15살 때부터 거의 그 옛날 고전 명화를 그대로 뺏길 수 있을 정도로 그림 실력이 있었는데, 세잔한테 배운 거죠.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피카소도 결국 마티스의 아이디어를 훔쳤다. 이런 얘기. 천재는 도둑질을 잘해서 에디슨의 아이디어는 전부 훔친 거예요. 스티브 잡스도 워즈니아크의 이것을 훔친 거죠. 일론 머스크도 제가 봤을 때 자기 부하들 쥐어 짜가지고 거의 훔친 거야. 훔치지 않은 사람은 세종대왕밖에 없어.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은 훔치라고 해도 못 훔쳐요. 금덩어리를 놔두고 야 이거 훔쳐가라 해도 못 가져가. 그리고 마티스의 그림을 본 사람이 한두 명이냐고. 수백, 수천, 수만 명이 마티스의 그림을 봤겠죠. 그중에 그걸 훔쳐간 사람은 피카소 한 명밖에 없어. 그런데 역사적으로 보면 항상 그렇게 잘 훔치는 그룹이 성공한다는 거죠. 바둑으로 말하면 충암 사단이 유명한데, 충암고 애들은 그냥 모여서 같이 바둑을 두는 거야. 그러니까 그중에 제일 잘하는 사람의 아이디어를 다 훔치는 거야. 그래서 전체적으로 다 기력이 상향평준화되어 버린 거죠. 천재들만 한 곳에 모아놓으면 천재들끼리 서로 아이디어를 교류하다가 서로 아이디어를 훔쳐서 다 같이 잘 되는 거예요. 흑인 랩 음악하는 가수들도 전부 그런 식으로 서로 아이디어를 훔친 거고, 뭐 옛날 가수는 다 훔쳤어요. 서태지만 훔친 게 아니고, 엘비스 프레슬리도 다 그 도둑질한 거야. 특히 흑인 가수들의 음악을 많이 훔쳤기 때문에 흑인들한테 엘비스 프레슬리가 욕을 먹은 거예요. 백인이 흑인 음악을 한다 이렇게 소문이 나간 거죠. 그래서 누구든지 지갑을 줄 수 있지만 맨 앞에 가는 사람만 지갑을 주고 이미 남이 지갑 주었는데 한 번 더 줍는 건 안 쳐준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공을 하려면 지갑 줄 확률을 높여야 돼요. 어느 쪽으로 가면 지갑이 잔뜩 굴려다닐 수 있을까. 뭔가 새로운 산업이 뜨면 지갑이 갑자기 막 뒷바닥에 굴려다니는 거야. 그때 언제냐면 2000년대 초반이었어요. 그때는 PC통신 하는 사람들이 개나소나 다 인터넷을 뛰어들었다고. PC통신 모임에 사람들이 발발하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아무것도 없어. 어딘가 다 사라졌어. 어디 갔냐면 전부 벤처기업 창업해서 가지고 다 지갑을 한 개씩 주워갔더라고. 그러니까 그때 이 벤처업계에 뛰어든 사람은 전부 지갑을 주운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분야가 생겼을 때는 누구든지 지갑을 줄 수 있다. 그런 얘기. 그래서 지갑이 어느 쪽에 많을까 하고 다 보고 있다가 아, 저쪽에 지갑이 뜨는구나. 그쪽으로 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우리나라 같은 좁은 바닥에서는 답이 없고 한국이 세계로 뻗어나가야 된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외로워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동료와 보조를 맞추고 이 동료의 눈치를 보면 절대 지갑을 줄 수가 없어요. 왜 우리나라에서 노벨상이 안 나올까? 우리나라는 선배 따지고 후배 따지고 스승 따지고 제자 따지고 형님 따지고 동생 따지고 주변 사람 눈치를 너무 많이 봐. 주변 사람의 도움을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노벨상 받으려면 혼자 열심히 해야지 누가 도와주기를 기대하면 안 된다고.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의 사고방식 자체가 제가 봤을 때 이 노벨상하고는 좀 거리가 있다. 혼자 외로운 길을 가야 되는데 우리나라에서 좀 머리가 좋고 천재다 하면 하버드 나왔다 그러면 삼성에서 모셔가고 현대에서 모셔가고 막 LG에서 모셔가고 막 서로 때려가려고 그런다고. 그러니까 노벨상에 관심이 있겠냐고. 재벌계에 가면 금방 막 우쭐해가지고 막 돈 벌고 막 성공하고 막 장가도 잘 가고 그럴 건데 혼자 노벨상 받겠다고 막 연구하고 이래서 되겠냐고. 근데 일본은 그렇게 하는 거죠. 일본은 원래 일본인들은 친구가 없어. 혼자 막 그렇게 한다고. 그리고 일본은 기본적으로 인구가 1억 3천이기 때문에 경쟁률 자체가 높아요. 그래서 하버드 나왔다고 해서 막 삼성에서 들어가고 현대에서 들어가고 안 그런다고. 그러니까 나는 연구나 해야 되겠다. 나는 노벨상에 도전해야 되겠다. 외로운 길을 가는 거죠. 외로운 길을 가는 사람이 지갑을 줍니다. 그런 얘기예요. 현재 69명 시청 중 61분이 지났기 때문에 오늘 방송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내일 목요일도 방송이 있겠습니다. 내일은 8시 10분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참여해 주신 69명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